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기를 싫어하는 저희들, 또 이 시간 부르셔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한 하늘의 비밀을 알리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 가운데에서 이 말을 받게 하시고 참으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우리 속에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이 굳건해지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세상이 보통 그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뭐 무식하다, 유식하다, 또 뭐 어리석다, 지혜롭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그 평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세상의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 또 어떤 사람은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도대체 어리석은 사람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뭐냐는 거죠. 어리석고 지혜롭다는 건 배우고 못 배웠다, 이런 그 차이가 아닙니다. 배우고 못 배운 것은 그건 무식하다, 유식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어리석다는 것은 뭐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는 없지만 쉽게 말해서 자기에게 다가올 불행을 그 보지를 못하고 눈앞에 이익만 쫓아가는 이제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어리석다, 이렇게 그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눈앞에 그 이익을 쫓아가기보다는 다가올 결과를 내다보고 행동하는, 이걸 가지고 지혜롭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간단히 말해서 눈앞에 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다가올 결과를 바라보고 그걸 예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지혜롭다, 이렇게 그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뉴스에 보면은 그 심심치 않게 뇌물을 주고받은 그런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어젠가 그젠가 뉴스 보니까 그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주가를 조작하는, 이제 그래가지고 구속되는 그런 그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 그 직업 여러분 알잖아요. 남이 돈을 맡기면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주식을 사고 팔아서 그 돈을 불려주는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펀드 매니저라 이렇게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어떤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 주식을 집중적으로 이제 사들인 것이죠. 그러면은 그 펀드 매니저가 그 주식을 집중 사들이면은 그 회사 주가가 올라가요. 올라가면 회사가 돈을 거머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으로 주식을 그 주가를 조작을 하다가 구속이 됐어요. 우리가 그런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혀를 찬단 말이죠. 돈이 뭔지, 그놈은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노, 이런 생각을 해요. 그들이 받은 그 뇌물이 2억인가 그래요. 제가 들을 때 2억인가 그러는데 그 눈앞에 그 2억 때문에 일생이 망가진다, 망쳐진다, 이것을 보지를 못한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어리석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그 옆에서 다른 사람 일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리석은 지혜로 잘 보여요. 그게 그렇단 말이죠. 옆에서 그 사람이 아닌 옆에서 내가 저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어리석게 하는지 지혜롭게 잘 아는데, 문제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 못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인생은 잘 보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리석게 사는지 지혜롭게 사는지 그걸 몰라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구속을 당한 그 사람들도 만약에 내가 이 돈을 받으면 들통이 나가 구속을 당한다, 이걸 알았다면 안 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2억이 돈이 많다 할지라도 장차 구속당하고 또 그 돈 다 뺏길 것인데 그걸 미리 안다면은 어떻게 돈을 받겠냐 말입니다. 근데 2억이라고 한 돈이 눈앞에 보인다 말이죠. 보이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설마 들통이 나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설마 들통이 나겠냐는 것이죠. 이걸 보고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돈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고 설마 하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받는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돈에 사로잡힌 이상에는 나중에 대해서는 이미 생각을 하지 않아 버립니다. 구속을 당한다, 들통이 나면 구속당한다, 이런 결과가 있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만 안 들키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마 혹시나 이런 생각 속에서는 돈을 갖다가 받아버리죠. 이게 뭐냐면은 장차 자기에게 다가올 미래는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어리석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만약 옆 사람 2억을 뇌물을 받는다 합시다. 그렇다 보면 저거 들통나면 저거 지옥 그 뭐 구속당한 데 안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실제 내 앞에 2억이 굴러올 때는 내 미래는 생각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죠. 들통만 안 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쫓아가면서 미래라고 하는 염두에 안 둬요. 바둑을 그 둘 때 보면 옆에서 어디 어디 두라 가르쳐준 사람이 있죠. 그걸 훈수 둔다 이렇게 말하는데 옆에서 그 바둑을 가르쳐준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둑 실력이 좋은 게 아닙니다. 꼭 실력이 좋아가지고 아 그 실수한 겁니다 하면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다른 사람의 바둑을 두고 있으면은 바둑이 바둑 둔 당사 잘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둑을 두는 사람은 이것만 잡으면 이기는데 이세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바둑판 전체를 못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바둑판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그 뭔가 잡으려고 한 집중, 그 잡으려고 욕심이 없기 때문에 바둑판 전체를 보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실수, 미쳐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처럼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인생은 전부가 잘 보이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는 꼭 한 개만 보려고, 한 개만. 그게 뭐냐면 눈앞에 이익이 결부되어 있다. 이익이 결부되어 있다. 그럴 때 옆에서 말해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단 눈앞에 이익이, 유혹이 더 크기 때문에 옆 사람 말을 안 듣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세상 결과가 어떻고 인생의 운명이 어떻고 이게 다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인생이 어떻다는 거, 여기에 대한 훈수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안 들어요. 왜냐면은 눈에 피 보이는 그 유혹이 더 크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음이죠.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인생을 앞날을 내다보고 살아가는 것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뇌물을 받으면 인생이 망친다, 이걸 내다보면서 뇌물을 안 받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데 혹시 들통이 안 나면 이익은 내 것이 된다,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죠. 그게 어리석음이라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한 세상 운명의 멸망이거든요. 이건 절대 변할 수도 없고 포기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 이것 때문에 망한단 말이죠. 단순히 예수를 안 믿었다, 이것 때문에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가지는 불만이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그 신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하느냐, 이게 불만이에요. 다른 건 다 보지도 않고 예수와 안 믿다 그 딱 하나 때문에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고 이건 기독교만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편협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그게 세상에 가진 불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멸망당할 이유를 갖다 자기들의 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예수를 안 믿으니까 멸망을 시킨다 이런 생각만 한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이것 자체가 바로 세상의 죄가 어떻다는 걸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다 이리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주를 안 믿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5절 6절에 보면은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지향을 가졌는데 이 일곱 천사가 지금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증거 장막의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부터 나온다.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하는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면 구약에 언약궤가 있던 성전입니다. 언약궤가 있던 전이죠. 근데 그 언약궤가 있던 성전이 열리고 천사가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전에 있던 언약궤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모습을 이제 확실하게 드러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볼 것 같으면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만인에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약궤는 철저하게 구약의 성전 장막에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성소랑 깊숙한 그 장막 감춰져 있어가지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죠. 그것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허락한 날, 속죄일 그때만 제사장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피를 뿌리러 들어간단 말이죠. 만약에 마음대로 들어가면은 제사장은 죽어요. 그게 구약의 언약궤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언약궤는 감춰져 있어, 가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대해서도 언약궤는 가려져 있어요. 근데 그 언약궤가 있던 증거 장막이 열리고 그곳에서 일곱 천사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성전문이 열렸다는 건 그 언약궤가 드러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약궤가 드러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의 언약궤가 안 드러날 때는 세상은 죄가 뭔가 이걸 몰라요. 근데 언약궤가 드러난 이상 세상에는 죄가 어떤 것인가 이게 폭로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물이 죽고 그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게 언약궤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언약궤가 죄가 있고 그 죄를 가리게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데 그 언약궤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결국 죄가 드러난 것이고 이 세상은 죄에 의해서 저주받을 것이다 이것이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의 그 경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지성소 휘장 어떻게 했습니까? 불로 찢었죠. 그게 그 지성소에 있던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는가? 그 이유를 제가 전에 그 설명을 드렸는데 휘장이 둘로 쫙 찢어진 것은 뭐 그동안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이 딱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트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휘장이 찢어진 것이 인간이 마음대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냐면은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을 때 할 일 다 한 것이고 지금은 예수가 필요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시장 지어놨으니까 이제는 모든 일은 인간에게 달린 것이냐 이젠 주의 십자가는 필요 없는 것이냐 이러한 물음을 일단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뚫어놨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쪽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발로 가면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구약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몰라요. 구약의 인간은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살아남는 인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허락한 자만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마음대로 가면 못 살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 만나고는 못 삽니다. 왜 그러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인돼가지고 내가 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결국에 휘장이 찢어진 것이 뭘 말하냐면은 길을 뚫어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뭐가 보였습니까? 언약궤가 그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언약궤가 그동안 언약궤에 있었던 일이 피를 뿌리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만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한 게? 빼개진 돌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세계가 몽땅 그 인간의 원망, 인간의 불평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예요. 만나도 인간이 불평을 해가지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인간이 모셔보고 네가 우리 지도자냐 하면서 대들어가지고 결국에 그 지팡이가 쌍난 지팡이 생겨났죠. 그리고 또 깨진 돌판도 인간이 원망을 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돌판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가 언약궤에 들어있다는 것은 인간의 죄가 이렇다는 것이죠. 그 언약궤를 피를 뿌린다는 그 인간의 죄를 갖다가 제물의 피가 뿌림으로써 그 죄를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궤에 있었던 그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언약궤가 드러났다는 말이죠. 결국 뭐가 드러난 것이냐면은 인간의 죄가 이런 것이다.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 죄를 드러낸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딱 죽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 딱 죽으심으로써 인간 죄가 이런 것이다. 만천하에 그 죄가 폭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정체를 드러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죠. 천사가 재앙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음 이제 장애부터 심지어부터 그 재앙을 상에 뿌려요. 그게 뭐냐면은 이 땅은 바로 재앙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저주 아래에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러이러한 죄 때문이다. 그 죄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준 죄가 뭐냐는 거죠. 죄가 뭐냐. 세상이 죄를 모른다고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교회도 죄가 뭔가를 몰라요. 교회가 흔히 생각한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교회와 결부지어가 생각합니다. 교회를 안 나온다거나 십일조를 안다거나 충성을 안다거나 기도를 안다거나 이런 걸 가지고 죄라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그걸 죄라고 규정을 지은다면은 바리새인들이 죄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그들은 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매는 바리새인 철저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이 회개해라 독사하시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예배당을 안 나왔다, 제사를 안 드렸다, 충성을 안 했다, 봉사를 안 했다 이걸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왜 예수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냐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한 죄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들은 너 없어도 너 안 믿어도 제사 잘 드리고 십일조를 잘하고 부지 잘한다는 거예요. 너 없어 잘하고 있으니까 너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의 죄를 갖다가 예수님 책망했다는 겁니다. 그 죄가 뭐냐면은 결국은 자기들이 의를 행할 수가 있다고 한 생각.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를 통해 드러난 죄였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란 메시아를 안 믿어도 의를 행하고 내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간다 이리 생각을 했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를 죽이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결국은 언약궤를 통해 드러난 인간 죄가 뭡니까? 우리의 의로서 얼마든지 천국 간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세상에 드러난 인간의 죄였어요. 주님의 십자가 바로 그런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세상은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무용지물이죠.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각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이 고생한 자리 이걸로만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생한 자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고생한 자리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죄가 이렇다는 걸 폭로시키는 현장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연합해가지고 예수를 죽임으로써 세상의 죄가 어떤 것인가 이걸 드러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유대인이 제사를 드리면서 재물이 주간 이걸 많이 받지만은 그 재물들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이걸 확실하게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이유를 믿는 자기 힘을 믿는 바로 그것이 예수를 죽인 것이다. 그게 십자가다. 이걸 보여주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봉사할 수 있고 우리도 충성할 수 있고 우리도 믿음을 살 수가 있는데 그만 예수님만 믿자 이렇게 말하니까 화가 난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데 해야지 왜 그냥 믿자고 말하냐 그 말입니다. 이러한 데서 나오는 반발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합니다. 결국은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도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것 이걸 가지고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뭔가? 지혜는 십자가를 볼 때에 내 죄가 어떤 것인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십자가를 보니까 아직까지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뭔가 내 힘과 내 의를 가지고 살아보려는 그런 내 그 힘이 있구나.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발견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진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라고 한 딴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했냐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 이게 세상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그조차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아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날 믿게 하시고 주님은 주님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게 하신다는 것 그게 성령의 은혜고 지혜라고 합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은 온통 자기 힘으로 살아가죠. 내 믿음 내 의로 살아 이걸 가지고 죄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이죠. 언약궤의 피가 뿌려진 것도 인간의 그러한 죄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을 하신 거죠. 그게 십자가 보여주는 그 죄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가 세상에 다 폭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게 지혜라는 거죠. 성경이 바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죄가 어떤 것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안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왜? 눈앞에 이익이 더 크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더 주는 유혹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차 당할 어떤 멸망, 저주, 심판 이것을 말하면은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뇌물을 받고 설마 들키겠나 설마 발각이 되겠나 이런 생각 가지면 담대하게 돈을 받는 것처럼 설마 심판이 있겠나 설마 마지막 있겠나 이런 생각 속에서 예수를 믿기보다는 뭔가 이 세상에 파묻히기를 좋아하고 이 땅에 유혹을 걸머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심성 가운데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신자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알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죄 가운데에서 주를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놀라운 복 안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라고 한 주님이 죽으신 자리죠. 근데 왜 죽으셨는가 그 이유를 모른다면 그건 절대로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성전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도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재앙 아래 저주 아래 있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세상 현실입니다. 이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모르면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 세상을 바로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현실이 어떠한가 이걸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가 세상의 지혜를 고발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 아래 나올 때마다, 아, 내 죄가 이런 거구나. 우리 죄를 발견을 해야 돼. 그리고 그런 순간에 오직 주님만이 내 희망이라는 거, 이걸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유혹 때문에 심판에 대해 설마 하는 이런 마음을 다 떨쳐버리시고, 오직 예수의 피가 내 생명이라는 것, 이걸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런 말들이 결국 뭐냐면, 여러분 인생에 훈수를 두는 것과 똑같아요. 훈수를 두는 것이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 전부를 보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제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제 인생의 전부를 보지만 그 하나만 딱 보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제 역시 눈앞에 이익만 보고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일 속에 염려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저를 훈수할 거예요. 그때 제가 원하는 것은 말씀이 나를 훈수할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인생을 바로 볼 수 있는, 전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제게 있기를 항상 제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전부 못 본다는 거,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항상 우리는 내 눈앞에 문제만 딱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것은 전혀 생각이 안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염려거리 다가오고, 그게 그냥 나에게 큰 복으로만 다가오기 때문에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를 않죠. 그게 인간의 어떤 구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인가 광주에 가가지고 그 다른 목사들하고 원래 얘기를 하고 갑자기 이제 핸드폰에 삐삐 울리는 겁니다. 전화가 온 게 아니고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딱 보니까는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은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딱 이 메시지 딱 들어온 겁니다. 눈에 제가 휘둥그레졌죠. 왜냐면 1억 원 송금했다 하는데 그걸 어떤 미친놈이 장난치는 건가, 진짜 송금했는가,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설마 장난이겠지 이렇게 하는데도 혹시 또 누가 또 옛날 뭐 비자금 막 여기저기 분사시키네 해가지고 누가 내 구조 성금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내 은행 가면 확인해 볼까 이름만 들고 말이죠. 그래가 한 100만원짜리 딱 하면 내가 모르겠는데 1억을 하니까는 이게 안 믿겨가지고 장난이겠지 하면서 그냥 던져놨는데 그래도 자꾸 뭔가 그쪽 생각하는 겁니다. 1억은 들어왔겠습니까 안 들어왔겠습니까? 들어와서 내가 벌써 그게 도망가버렸지 믿겠습니까? 1억은 들어 송금한다는 게 누가 장난치냐면 다른 목사가 장난친 거예요. 옆에도 뭐 핸드폰 가지고. 그래, 거기 뭐 밑에 보낸 사람 번호가 나오거든요. 번호도 뭐냐면 제가 모르는 번호, 번호도 가짜로 만들어서 보낸 겁니다. 그때 제가 와, 1억은 누가 보냈다 하면서 막 구좌 확인하고 있으면 뭐 제 정체 다 드러날 뻔했죠. 독도 해가지고 안 했어, 다행이지. 진짜 여러분, 그게 뭐 장난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간 것이지. 누가 진짜 이적을 다 숨금해 칩시다. 그게 눈이 벌컥 안 내리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전체를 순간 못 봐버린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순간에 말씀이 우리의 인생 전부로 훈수를 하죠. 왜 너는 그 하나만 딱 보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전부를 보고 얘기한, 전부를 보고. 지금 눈앞에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끝까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세상은 저주 아래 있단다. 세상은 하나님의 지향 아래 있단다. 그 속에서 오직 주를 믿고 사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더라. 이게 성경이 우리를 훈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훈수 아래 살면서 세상 전부를 보고 삽시다. 지금 항상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든 유혹들, 염려들 이것만 보지 마시고 세상 전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죠. 그 지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왜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가?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이 열렸고 언약궤가 정체를 드러냈어요. 이제는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예수의 피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과 세상의 멸망이 지금 당장 눈앞이 일로 생각해 볼 때에 그 순간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딴 거 있어도 그건 절대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인도에 딱 있을 때 가장 귀한 것은 쌀 한 톨이죠. 다이아몬드 아무리 주문하는 것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세상 속에 파묻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재앙 아래 세상을 내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 그것만 찾아가시면 돼요. 그걸 찾았다면은 이 땅에 그 어떤 거 다 버려줘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천국 비유할 때에 천국은 보석을 구하는 장사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거 보석을 구하러 다니 나를 방해했을 때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걸 산다는 것이죠. 왜 뭐냐면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뭔가를 알았다면은 그 순간 그 사람은 자기에게는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를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복 있는 신자로서 세상 속에서 눈앞에 있는 내 인생 보기보다도 인생의 전부를 바라보시고 세상 전부를 바라보시면서 그 이상 속에서 과연 무엇이 생명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그걸 발견하시고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전부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하실 하나님의 일 전부를 보지 못하고 항상 눈앞에 있는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유혹들만 쫓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래간 저희들 오셔서 성령으로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재앙 아래 있고 심판에 있음을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기보다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좋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보기보다도 오직 주님의 그 피 한 방울 그 주님의 그 의를 우리의 생명으로 가치 있는 걸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